자, 오늘 욥기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 한 달에 한번 학원 복음화 메시지 놓고 렘넌트 데이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죠. 이번 달 같이 렘넌트 데이 빨리 한 날은 아예 뭐 뒤집어지는데 순서가. 한달 처음 시작할 때 학원 복음화 메시지 받고 시작하고 마지막 할때또 다시 정리하고 이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욥기 말씀 오늘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그래서 제목을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다 아시더라. 이게 제 인생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더라. 내 길도 아시고, 내가 가야 될 방향도 아시고, 방법도 아시고, 모든 것을 그 뜻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나를 축복해 가시는구나. 심지어 내가 당장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은데도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날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응답을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올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실수로 주셨냐? 그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허락하셨냐? 문제를 주셨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주권 안에서 이루고 계시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데 그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를 줬다. 그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뭘까? 그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요, 나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나한테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주셔요. 거의 대부분. 제일 이쪽이 많아요. 나 때문에 오는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 주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은 내가 어떻게 이 속에서 응답을 찾고 갱신할 것인가 이걸 빨리 찾아내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상이 실수했기 때문에,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한테 문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도 잘못한 거 없고, 내가 문제될 거 없고, 다른 사람 문제될 거 없는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 말이죠. 세상이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앞으로 그리고 점점 많아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문제가 온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여러분 성적 중간고사 지금 치르고 있을 텐데, 또 중간고사 벌써 끝난 사람도 있고, 아직 할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의 중간고사 성적표가 왜 그따위냐라고 묻는다면 90%는 나한테 원인이 있겠죠. 그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런 문제 말고, 정말 이유 없이 오는 문제. 재앙으로 온단 말이에요. 저주로 온단 말이죠. 이게 왜 오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부조리. 이유가 안 된단 말이지. 논리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리어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학습 만화 이런 걸 통해서 보셨습니까? 리어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끼리니까? 4대 비극? 뭘까? 여러분의 과분한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4대 비극이 뭐더라? 리어왕, 햄릿, 오셀로, 그 다음에 맥베스. 네 가지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가끔 퀴즈에 나오는데 내년에 퀴즈 합숙할 때 퀴즈 내야 되겠다. 내가 기억한다면 4대 비극 이건데 되게 어릴 때 내가 그걸 봤단 말이야. 초등학생 때 그걸 봤어. 어린이용 셰익스피어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걸 봤단 말이야. 그림으로 많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리어왕이라는 작품 보면서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딱그 작품 내용 알아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 리어왕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한테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딸에게 이제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딱 해가지고 그 자기에게 맞는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내딸을 제일 사랑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내심 막내딸이 좋은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데, 무슨 질문을 했느냐, 임금이. 야, 너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니?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은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한 거야. 이래가지고 하늘만큼 사랑하고, 땅만큼 사랑하고, 뭐, 제가 죽는다고 해도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한 거야. 근데 막내딸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 이상으로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되게 좀 뭔가 냉정하게 한 거야. 뭔가 조금 뭐 꾸미면서 말을 하고 막 감동을 주면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가 전부예요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러니까 왕이 임금이 실망을 한 거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언니들이 또 꼰질러가지고 아빠 보세요. 원래 저렇다고 뭐 이러면서 막 아빠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래가지고 막 왕이 맛이 간 거야. 눈이 어두워졌지. 이래서 막내딸 필요 없다 너 나가라 이래가지고 큰 언니 둘이한테 나라를 물려준 거야. 근데 나라를 물려주고 자기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아닌 거야.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이 두 언니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빠를 엄청 핍박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거의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래서 임금이 거의 정신 살짝 돌아버린 상태가 돼가지고 쫓겨났어. 아예. 그 임금을 쫓아오는 사람이 임금을 따라다니는 신하가 광대밖에 없어.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임금님 이제 세상이 미쳤으니까 임금님도 미쳐야 됩니다. 나는 미쳤잖아요 벌써. 뭐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 밖에서 비 맞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비참한 거야. 근데 이 쫓겨난 막내딸이 어떻게 됐냐? 쫓겨나서 옆에 나라로 쫓겨났는데 그 옆 나라에서 왕자의 눈에 띈 거야. 할렐루야지. 이래가지고 이 왕자하고 왕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혼한 거야. 이래서 단숨에 바로 왕비가 됐다고. 이랬는데 이제 막 그 쫓겨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야.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막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를 찾아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왕자가 딱 이 임금이 된 이 남자가 또 얼마나 멋있는지 부인을 위해서라면 가겠다 이래가지고 군대를 일으킨 거야. 싸움을 나갔어. 이러면은 이제 정의의 군대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는 저 싸움에 졌어요. 그래서 다 끝나. 이게 무슨 허무한 일이냐 싶은 거예요. 나는 진짜 어릴 때 그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심청전을 봐도 흥부전을 봐도 콩쥐파치를 봐도 선한 게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무슨 작품이냐고. 내가 이랬거든. 어릴 때 생각이.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는 거야. 요거다 요거 지금. 세상이 그렇다. 아무 이유 없이 자기는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만나는 게 현장이고 세상인 거예요. 야, 셰익스피어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대단하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현장을 너무 정확하게 본 거야. 문제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을 정확하게 본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본 거죠. 이방인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까미. 내가 이거 가지고 고3 때 독후감을 썼는데 까미.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야. 보면 정확하다고 말은 못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그 작품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억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허무주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을 죽였어, 남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 재판장에서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태양이 너무 빛나서요. 뭐 이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 아, 내가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막 재판을 하면서 막 하는 내용인데 되게 허무하거든. 근데 실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지금 오잖아요. 그 불특정 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 점점 그렇게 된단 말이지. 많이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어떻게 맛이 가느냐 뭐 이런 것들. 패스트 뭐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왜 쓸데없는 문학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과 공부를 동시에 안겨드리는 일석이조의 메시지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고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걸 봐야 된다. 이 시대가. 지난번에 욥기 말씀을 들으면서 욥기 학원 보고만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날 우리 정 목사님 메시지 하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욥기를 묵상했거든. 그 가운데 내가 제일 붙잡아지는 단어가 이거였어. 부조리다. 지금 시대의 부조리다. 이해가 안 돼.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 세상이 지금 고민하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찾아오는 이 재앙과 저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이걸 딱 던져주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욥한테 문제가 온 거예요. 욥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니까. 얼마나 완전하고 깨끗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지 몰라요. 완전 그리고 큰 부자였어. 성공자였다고.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문제가 왔어요. 이래서 재산 다 날아갔어. 아들, 딸 다 죽었어. 일시에 다 죽었다고. 그 다음에 종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자기는 몸에 질병 걸렸어요. 큰 병 걸려가지고 피부암 같은 게 걸려가지고 긁으면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되는데 그래도 긁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완전 저주가 왔다고, 재앙이 왔다고. 아무 이유 없이 욥한테, 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인이 저주와 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주해라, 너 같은 병신아, 뭐 이런, 병신하고 살 수 없다 이러면서 욕하고 도망갔다니까. 자, 이런 상황이 왜 왔느냐, 이유가 뭐냐. 아무 이유도 없어 보이지만 진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 문제 배후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이전에 문제가 있다. 그게 뭐예요? 성경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도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폭로했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라.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구로 떨어졌잖아. 와서 무엇을 했느냐. 흑암 혼돈 공허를 만들어 놓고 완전 전 세계를 영적으로 어지럽힌, 그 시대를 영적으로 어지럽히도록 만들어 놓고 창세기 3장 1절 6절 사람을 실패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사람을 잡고 있다. 모든 불신자를 잡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완전 장악한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온다고. 지금 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이제 그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단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저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왔더니 하나님이 야, 저 욥이 진짜 대단하지 않냐, 너무 믿음 좋고 괜찮지 멋있지, 내가 사랑한다고 이러니까 아이 그걸 봐,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죠. 문제 줘보세요 저러나 이래가지고 그래 네가 문제 줘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사단이 이래가지고 욥한테 문제를 싹 갖다 주는 거야. 지금 욥은 굉장히 설명을 문학적으로 잘한 겁니다. 문제가 왔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인데 평소에 염려하던 게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실현됐어요. 욥기 3장 25절에 욥이 고백하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기가 평상시에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이 딱 실현돼 버린 거야.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염려 맡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복음이면 충분하니까 다른 거 육신적인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욥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가 요건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뭐가 있냐면요. 욥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야. 왜 문제가 왔냐? 겉으로 봤을 땐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죄도 없고 너무 깨끗하고 완벽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행복한 상태라기보다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오니까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상태. 그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 요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영적인 싸움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 염려하는 그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누리는 상태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기 내용이 1장부터 42장까지인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욥하고 욥의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내가 어릴 때 이거 봤을 때 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볼 때는 딱 1장, 2장 보고 문제 온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건너뛰어가지고 맨 마지막 42장 다 두 배로 얻었다 이래가지고 해피엔딩 이렇게만 보고 끝냈거든. 어릴 때는 그랬어요. 중간에 무슨 말인지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내가 대학생이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때 독서 토론회를 하고 있었거든. 대학생 청년 독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독서 토론회를 할 때 목사님이 제안을 한 거야. 야, 우리가 세상 책만 너무 읽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뭘 읽을까요? 욥기를 읽어보자. 욥기 읽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읽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읽어본 거예요. 읽고 토론을 하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1장부터 42장 전체를 내용 그 보니까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이제 서로 디스를 하는 느낌? 뭐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막 말싸움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싸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들어있어. 욥의 친구들이 와 원래 위로하려고 왔어요. 욥을 위로하려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뭐 친구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막 성경 읽어보면 7일 동안 말도 못하고 막 서로 울기만 했다는 거지. 탄식만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7일이 지난 후에 입을 열어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한 말이 나중에 싸움이 돼. 어떻게 되냐. 굉장히 맞는 말만 하거든. 욥의 친구들이 맞는 말만 해요. 무슨 말이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네가 뭔가 잘못하면 네가 모르게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문제 일으키겠냐. 반드시 너를 징계하려고 그런 거야.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악한 것을 보고 징계하시고 꾸짖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만난 거는 틀림없이 네가 벌받을 짓을 뭔가 한 거야. 네가 했든지 너희 자식들 했든지 뭔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새로 시작해라. 노력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다. 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굉장히 옳은 말 같거든요. 요게 욥의 친구들의 수준이고 세상의 수준이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의 수준입니다.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뭔가 나쁜 일을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거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다.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뭔 얘기입니까? 율법. 행한 대로 복을 받고 행한 대로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행동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 뭔가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는 권선징악 수준입니다.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부 뭘 보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습니까? 전부 눈에 드러나 있는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만 딱 붙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것을 못 보잖아요. 이 사단이 활동하고 문제를 갖다 준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요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걸로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성경구절 많이 봤습니다. 복음 메시지 성경구절이 이거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선행이 더러운 옷과 같다. 또 뭐 율법 철학 이런 것들 아무리 해도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종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한 이름만 주셨다. 예수 이름밖에 안 주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걸로는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 노력하는 것으로는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것들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부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라는 것의 사실은 뭐냐? 정말 진실은 무엇이냐?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사실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부조리라고 느끼는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마귀가 활동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정의롭고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나중에 실패하는 거야. 많은 위인들이 성공해놓고 나서 무너지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부조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밝혔습니다. 부조리가 아니다. 사실이다. 현실이다. 현장이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지옥 배경 속에 있고 죄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걸 못 보면은 이런 쪽에 속게 됩니다. 근데 욥이 여기에 속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킨 이유를 욥이 제대로 깨달은 거죠.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진짜 승리, 참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문제 속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빨리 감사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빈손으로 나왔사오니, 빈손으로 태에서 나왔사오니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율법으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믿음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지금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펴져볼래요? 23절에서 보면요.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으실 그분이 살아계시니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실 그분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뭔 말입니까? 성육신 하실 거란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반드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이걸 발견했어. 내가 독서토론회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욥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 싶은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그리스도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이걸 봤잖아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 밖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른 번역에는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땅에서 뵙게 될 것이다.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서실 것을 제대로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왜 초조합니까? 그분 만나고 싶어서. 그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욥에게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뵙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가는 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미래에 걱정됩니까?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과정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내 문제를 보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내게 온 모든 어려움을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장하게 만드시는 최고의 은혜의 과정이구나.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을 정련을 하려면, 금을 순금으로 뽑아내려고 하면은 계속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계속 이걸 반복해야 그 속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갑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빼내가지고 완전 복음으로 만드셔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단련시켜서 최고의 금으로 만드시는, 최고의 보화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는 길, 여러분의 가는 길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길의 미래 여러분들을 단련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이 순금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정말로 체험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회개하거든요. 뭐라고 회개하느냐?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 깨닫고 나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 욥이 자기가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 죄가 없을 수가 없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의롭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썼다고 할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문제,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없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의가 없다. 그리스도 외에 나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할 수 있구나. 더 이상 나는 내 의를 자랑할 수 없구나. 이걸 제대로 깨달았거든. 이러니까 여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나는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뵙습니다. 배웁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귀로 듣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귀로 듣기만 했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듣기만 했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것을 실제로 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선자 제사장 모든 문제 해결자 듣기만 했잖아.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은 응답받는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서밋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체험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스도를 점점 더 세밀하게, 생생하게 만나고 발견하고 보고 듣고 누리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는 응답 속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욥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느냐 여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욥이 육신의 의에서 벗어나가지고 복음 깨닫는 쪽으로 영적인 비밀 깨닫는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걸 두고 문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니까 복음 깨닫는 위대한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복음 발견하면 그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복음 회복하자 이렇게 종교개혁하는데 임금이 이걸 싫어한 거야. 임금이 천주교 이쪽 딱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복음 얘기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임금이 지금 잘못 깨달았다. 복음 말고 딴 얘기한다. 이래가지고 화가 나서 임금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내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19년인가 하여튼 20년을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DC에서 교도소 만화를 봤는데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만화를 그렸어. 1편부터 10편까지 있거든. 진짜 대작이야. 명작이야. 꼭 봐야 돼. 렘넌트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올리려고 했다가 링크를 올리려고 했다가 욕이 너무 많아서 올릴 수가 없더라고. 근데 진짜 너무 비참하더라.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판사가 현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그걸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꼭 보세요 자기 트위터에 올렸더라 링크를. 교도소 만화 정말 봐야 된다.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면 진짜 끔찍하거든. 근데 1600년대 교도소 얼마나 더 끔찍하겠어요. 복지가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니까. 감방이라. 진짜 암담한 곳에서 복음 말했다는 이유로 20년을 살아야 된다.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이에요. 복음을 깬 그 고난 속에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는데 시대적인 작품을 남겼다.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존 버년 평생 살면서 복음 전한 것보다 그 작품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고난이 왔다. 문제가 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서 복음 깨닫는 기회를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영원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항상 고난 받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이사야가 고난 속에서 심지어 순교했는데 이사야가 남긴 메시지 가지고 시대가 변화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응답을 받으면 육신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육신의 문제는 따라서 해결된다니까요. 그죠? 그럼 욥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복음 깨닫고 완전 답을 냈어. 그러고 나니까 육신적인 축복은 전부 따라온 거예요. 다 회복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두 배로 받았어요. 전부 두 배로 축복받았어. 포럼 용서에 보면 두 배로 축복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욥기 42장 뒷부분에 나면 뭐가 두 배가 됐다.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전에 7,000마리 갖고 있었던 재산이 나중에 14,000마리 됐다더라. 어떻게 과정이 됐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데요. 단숨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회복하는데, 사업하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두 배로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아들, 딸들 다 회복시켜줬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발견하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제대로 누렸다. 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발견했다. 그러면 복음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 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두 배의 응답을 주셨다.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로 욥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와 고난 속에서 뭘 발견, 고난이 온다면, 문제가 온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발견해야 돼요. 욥은 자기는 정말 몰랐을 거예요. 자기 이유 없이, 죄 없이 고난당했는데 그게 죄 없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걸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제일,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제일 많이 담아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 내가 복음을 더 세밀하게 발견하고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음 각인 위해서 메시지 받았잖아요. 성경구절 암송하자. 그 얘기 나왔죠. 복음 메시지 성경구절. 또 뭐 있습니까? 아예 복음 메시지 전체를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각인되도록 만들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윙전 뭐 이런 거 하라고 했잖아요. 역사 공부. 이거 가지고 뭐 하자고요? 복음 체험 속으로 들어가자고. 복음 각인 속으로 들어가자고. 렘넌트에게 실패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보배롭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길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사건과 문제 속에서 보여주시며 응답과 축복 속에서 보여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서밋의 자리까지 인도에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사건과 상황과 만남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귀로만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복음 체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84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